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9면 40면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사람이 살려면 숨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생겨서 911에서 출동하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가름할 때 이 사람 숨쉬나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려면 대기 중에 산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산소요. 보통 대기 중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산소가 한 21% 정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프든지 메스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1%, 2%, 3% 계속 줄어들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의 의식이 몽롱해지고 결국은 호흡을 못하고 3분 안에 대부분 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1931년에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의사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암의 발생이 산소 부족에서 온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탁 붙어서 증식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산소만 조금 부족해도 산소만 없어도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기만 해도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다고 보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두 가지만 제거하면 우리가 딱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하고 기도죠. 그 말씀하고 기도 생활 딱 우리 안에서 딱 제거하면 우리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떼놓고는 신앙생활이 성숙하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아 저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 우리가 자유롭게 많이 합니다. 말씀을 캐논 정경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대로 살면 되지만 기도는 참 자유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원리 원칙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유하게 기도하는 거,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도의 소원대로 또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또 답답한 마음 그대로 또 표현도 자유자재로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 기도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모였지 않습니까? 유대력 제7월이면 언제라고요? 그 사람들은 새해입니다. 초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달 13일에는 모여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날 모여서 1년 중에 자기들이 드리고자 했던 그 금식, 또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읽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1절 2절 보면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초상집인 것처럼 분위기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욤키르프라고 하는데요, 욤키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대속죄일 지났죠. 오늘 7월 24일입니다 13일에 대속죄일날 지나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개기도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24일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회 잡아가면서 했던 일이 또 하나 있죠.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모여서 그들이 뭐 했나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 4분지 1을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지 1, 오전 9시부터 정오인 12시까지는 뭐 했다고요?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지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게 참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흡이 있어서 삽니다. 오늘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제가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회개의 운동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야겠다라고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겠노라고 결단했던 순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오늘 누가 그 회개 기도의 앞장에 서 있습니까? 누가 그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 회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올려드리고자 나섰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하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막 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막 가편이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한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독려하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그 사자성어를 봅니다. 신앙생활도 주막 가편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왠지 아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도 기도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면 왜 또 마음 어렵게 그런 얘기하냐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찍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처럼 다가와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봉사의 분량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 이러다 저 쓰러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찬양을 주십니다. 세상 천지 가운데,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가운데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약속하시고 인치신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이 땅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누가 걸렸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개인 생활을 보호해 준다라는 미명 아래서 어떤 사람이 걸렸는지, 그 사람 어느 집에 어느 번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사는지, 자가격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관계망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두려움이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진단키트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르게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서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진단키트 같은 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말씀의 척도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진단키트가 부족해서 누가 걸렸는지 검사를 하는 데의 과정을 잘 거치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면 많이 나오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회개기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점검을 언젠가부터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곧게 서기 위해서 말씀에서 깊이 있는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회개 기도를,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기름을 짜도 쥐어 짜내듯 우리 심령을 짜내야 될 정도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변화 앞에 어쩌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몸소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악까지도 그 이름 아래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제자라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라 저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죄가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이 원인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잘못인 게 아닌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를 내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가? 내가 복음의 일선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게 내 죄 아닌가라는 이 고백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회개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 기도 대장이십니다. 1975년 3월부터 이분이 결심하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하루 두 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 기도방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구국 기도실. 그리고 그 구국 기도실 안에 기둥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조국이, 이 나라 미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지도자들이, 기도 대장들이 앞장서서 회개의 기도를 부르짖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하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지구촌의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하고 지구가 이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줄자를 가지고 뺑 돌아서 줄자로 지구 둘레를 재보면 4만 70km입니다. 이 4만 70km. 이 지구가 4만 70km의 큰 덩어리의 원이지만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뭘 하나요? 자전. 예, 자전을 합니다. 이게 4만 40km가 한 바퀴 휙 돌려 그러면 한 지점에서 한 바퀴 도는 데까지 몇 km로 달려야 하루에 한 바퀴를 지구가 쌩 하고 돌을까요? 시속 1670km로 이게 돌아가야 지구가 돌아가야 지구가 하루라는 24시간을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시속 1670km 감이 안 오시죠?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비행기가 시속 800에서 1000km로 이렇게 순항을 합니다. 비행기 탈 때 좀 어지러우시죠? 지금 어지러우세요? 1670km로 지금 돌아가는 원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오늘도 땅에 발 붙이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큰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로구나. 뭐 이런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뭐 우리의 머리로는 이렇게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이 태양과의 거리 가운데에서 이 거리를 두고 뭘 하나요? 이게 또 한 바퀴 돕니다. 아니, 시속 1670km로 돌아가는 것도 어지러운데 시속 몇 킬로로 날라 초속 몇 킬로로 날라가야 1년 365일이 지나가냐면 초속 30km입니다. 초속 누 깜빡할 사이에 30km를 날라가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것처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시는 손으로 전 우주와 은하계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 손을 한순간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못 보겠다라고 분명히 계시록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모든 만물이 불 가운데에 녹아 사라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붙들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알고 사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호흡하라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의 기도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디딘 땅이 어느 분이 만드신 땅이며 누가 다스리고 계시며 누가 보존하고 계시며 오늘이라도를 잘 살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고 광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이렇게 작고 작은 미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한 인물을 하나님이 보고 그를 택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그 한 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7절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로소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왜 그 땅을 그 씨에게 주셨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어떤 생물학자가 인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인간이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인간의 몸에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 60조 개의 세포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그 60조 개라는 세포 안에서 우리가 우리 되어 내가 내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그 생물학자가 말하기는 100에 10에 400승 정도 된답니다. 10에 400승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10에 15승만 해도 천조입니다. 10에 400조면 헤아릴 수 없는 확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호흡하며 말씀을 보며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었다라는 게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요 떼어놓을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평생에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그 수많은 수억의 사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확률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잡을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